비유 열 번째 시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뚝뚝 끊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잘 연결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원고를 그대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오늘도 한번 열심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잘 섬기는 착한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까닭에, 병원 이름도 굿사마리탄 병원, 구호단체 이름도 사단법인 굿사마리탄, 고아원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 고아원 등등 많은 이름들이 난무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이웃이 되자는 교훈을 담은 비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대척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메일도 많이 왔고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과 신약의 관련 성구들을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보편적 원리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 그래서 저는 철학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철학이라는 독립적 학문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철학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철학하기를 통해서 저의 신앙과 성경의 이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건 철학이 신학의 우위에 있다고 하는, 철학이 신학을 제한한다고 우기는 어떤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그런 류의 도움이 아니에요. 철학을 통해서 인간과 역사가 배설해 놓은 더러운 아담들의 궤적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이들이 철학을 제대로 하다 보면 은혜의 필연성이라는 결국에 당도하게 돼요. 진짜 철학을 하게 되면요. 그런 연유에서 제가 신학을 연구하는 데에 철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머리 식힘의 용도로 열심히 읽고 있는 철학 서적들이 현대 사상계와 현대 철학의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들레즈와 가타리의 공동 집필 서적들이에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물론 라캉이나 칼 융 같은 중간 다리들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 지금 사상계의 최고봉은 들레즈와 가타리가 맞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철학과 굴뚝 청소부의 이진경 씨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진중권, 다 아시죠? 이종우 같은 그런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이 들레즈와 가타리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대로 베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해요. 그 들레즈와 가타리가 공동 집필한 책 중에 천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아주 인상 깊은 개념이 바로 노마디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들레즈의 그 개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이진경 씨가 노마디즘이라는 1000페이지의 분량의 책을 썼을 정도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몇 줄로 간단하게 설명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 도단이에요. 여러분 철학이나 인문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런 1000페이지 책들을요 며칠 만에 다 읽어냅니다. 근데 그것을 아우르고 있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600페이지짜리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를 무서워서 못 읽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그건요. 오늘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노마디즘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노마디즘이라는 건 노마드 즉 유목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노마드라는 단어가 유목민이거든요. 정처가 없는 유목민 그들을 노마드라 그래요. 정처가 없는 거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에서 정처가 그 정처예요. 내가 뿌리 박는 정처 그 정처가 없어야 유목민이에요. 노마드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노마디즘을 유목주의라고도 해요. 이 노마드라는 단어를 그 프랑 철학자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게 철학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의 고원이라는 가타리와의 그 공동저서에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사회는 곧 정형화되고 고착화되고 코드화되어서 단단한 틀에 갇혀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정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코드화되어버린 사상이나 사회체제, 국가는 필연적으로 위계, 높낮이죠. 위계와 억압과 지배체제를 갖게 돼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낮은 존재를 억압하는 체제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소외된 계층이 나오게 되죠. 그러한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밖으로 튕겨나가는 운동이 노마디즘이에요. 고착화, 고정화, 코드화, 정형화되어 있는 그 틀 속에서 자유로운 장, 성공의 장, 번영의 장으로의 탈주. 그게 노마디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무리가 고정화된 위계 사회를 벗어나서 자신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그 폭력적 지배자가 없는 자유로운 평등 사회를 꿈꾸는 게 노마디즘이죠. 일전에 제가 버지니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 비치되어 있는 잡지 표지의 그 광고 문구에 그 노마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바로 우리 한국의 기업인 삼성의 광고였어요. 디지털 노마드. 그들이 그 노마드라는 철학 용어를 광고 카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역시 삼성이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물론 삼성이 내세우는 디지털 노마드는 들레즈의 그 노마드 사상과는 그 깊이에 있어서 거리가 좀 있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당대 최고의 철학 사상을 노트북 광고에 사용하는 걸 보고요. 거대 자본이 철학을 점령해서 그것을 경영에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치기도 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어차피 철학이라는 게 인본주의의 극치인 칼 마크스나 프로이드를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에 조금 보태거나 빼는 식의 철학에 머무르는 것이 전체 철학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철학이 전부 칼 마크스나 프로이드의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리 놀랄만한 것도 아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 개념을 이미 그들은 숙지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후에 그걸 광고에 써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치하고 그렇게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탈영토화, 탈국가화, 탈고착화를 시도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탈주한 무리는 또다시 고착화, 정형화, 코드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안에서 또다시 그 틀을 깨고 나가는 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레즈가 어려운 말로 재영토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재고착화가 맞습니다. 그러한 노마디즘이 진보 세력이나 급진 개혁자들에게 불붙들려 쓰이게 되면 어떤 운동이 일어날까요? 민주화 운동, 사회 개혁, 사회 정화 운동 등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노마디즘이라는 것은 탈영토화, 탈국가화, 탈위계화를 향한 경향이에요. 사회주의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민주주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이념, 철학, 선행체계, 지식체계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는 인간의 역사를 탈주의 궤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인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정화되고 고착화되고 정형화되고 코드화된 틀에서 항상 탈주를 시도해요. 더 나은 성공, 더 나은 번영, 더 나은 안정, 그걸 위해서 현재 자기가 정형화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코드화되어 있는 틀에서 늘 탈주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 공부하세요? 더 나은 삶 살기 위해. 왜 일하십니까?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그게 노마디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탈주의 궤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 나와요. 마치 사람들의 패션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어놓는 것 같아도 결국은 돌고 돌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인간의 탈영토, 탈국가의 시도, 즉 그 탈주의 궤적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면서 항상 같은 궤적을 답습한다는 거예요. 궤적은 수레바퀴 자국이죠. 그 수레바퀴 자국이 이렇게 마치 순환의 역사처럼 돌고 돌게 되는데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같은 궤적을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근데 그 전체가 다 똥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 챙기기, 나의 유익 챙기기, 나의 가치 챙기기라는 단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전부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유익 챙기기, 자기 가치 챙기기를 위해 삽니다. 그게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나 그렇게 순환하는 탈주의 궤적에서 완전한 탈주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도 하고 뭐 열반이라고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은 그 노마디즘의 탈주의 궤적, 순환하는 탈주의 궤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빠져버립니다. 쉬운 말로 세상 국가에서 탈국가가 되어버리는 거, 빠져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들을 성도라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안에서 그 노마드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냅니다. 갈대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전신이에요.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애굽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게 갈대아예요. 바벨론이에요. 애굽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당신 백성의 탈영토화, 탈국가화를 직접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착된 영토와 국가에서 빠져나와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정처가 없는 유목민을 성경이 노마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마드인 거야. 진짜 노마드.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 존재,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함의하고 있는 한 존재가 바벨론, 갈대아에서 뽑혀져 나왔어요. 근데 구약이 결국 어디서 끝나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으로 도로 기어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인간이. 그게 인간들의 노마디즘인 거예요. 자기들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과 끊임없이 나은 삶을 추구하여 탈주를 시도하는데 그 탈주의 궤적이 결국은 자기라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주인공인 이 세상 나라 바벨론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봐라, 너희들은 내가 끌어내놔도 다시 갈 때야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신약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탈국가화, 탈영토화, 탈고착화. 진짜 하나님의 노마디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발전과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인간이 만든 국가에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인간들은 결국 인간들의 국가로 귀소하게 된다는 것을 구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스스로 거주의 경계를 긋고 자신의 세력을 국가화, 영토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게 가인의 성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무리가 생기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하여 노마드의 삶을 추구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하는 인간들은 곧 자기들만의 국가와 영토를 고착화시키게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소외 계층을 발생케 만들어요.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계급투쟁으로 공산주의를 했는데 김정일이 왕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계급투쟁입니까? 인간들의 노마디즘의 한계인 거예요, 그것이요. 절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유목민으로 살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천만의 말씀, 죄인의 본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는 절대 성취될 수가 없어요. 결국 인간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고착화된 영토와 국가와 사상과 사회에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다시 인간 세상의 국가와 사회와 사상으로 귀속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마귀의 세상으로의 귀소 본능이에요. 귀소 본능이에요. 반드시 그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를 버리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결국 그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못 이겨요. 그 매력을 못 이겨냅니다. 그게 귀소 본능이라니까요. 그걸 어려운 말로 재영토화라고 하는 거예요. 재고착화. 그래서 구약이 갈대아에서 나오는 걸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그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인간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 국가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기적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그 나가 죽지 않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나라는 나라에서 그 탈주의 궤적을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 똥덩어리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돼지가 씻어놓으니까 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돼지 우리로. 그게 인간의 탈주의 궤적이에요. 반복되어지고 순환되어지는 인간의 탈주의 궤적.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노마드가 돼요. 나그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나라에서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운 말들의 채찍을 내리치세요. 이 세상에 장막을 칠 수 없게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이 되어 장막 위에 나타나시면 이스라엘이 멈춰야 돼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결코 그 구름은 뒤로 안 물러갑니다. 딱 한 번 물러갔죠? 홍해를 가르실 때 딱 한 번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게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뒤로 물러간 사건에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 자신이라는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옛사람이라는 자기 속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돌아갈 나라를 상실해가는 과정을 겪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생활을 누가 쉽다 그럽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쉽다 그래요. 자기가 돌아갈 나라를 상실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거기 아주 박살을 내버리신다니까요. 나, 자라는 나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뽑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대아 우르를 나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문기적거릴 지언정 다시 갈대아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라는 이기적 국가는 계속 부인되고 부정되는 과정을 겪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심장에 자기 아들의 심장은 자기 심장이에요.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와서 진짜 나라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나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뽑혀나온 이스라엘 뒤를 홍해가 막아버린 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현실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이 건너갔더니 40마일이 되는 그 홍해를 그냥 닫아버리셨어요. 헤엄쳐서 못 건너가는 거리입니다. 너희들은 다시 못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구름인 나, 불기둥인 나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들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옛사람 60만 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칼 뽑아라! 죽여!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민수기에 보면 들어갈 때 그 인구를 계수하면 60만 명이 세 사람, 2세대 60만 명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진짜 노마드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노마드예요. 진정한 노마드는 자신이 뛰쳐나온 고착되고 코드화된 그 틀에서 마음까지 거두어들이게 돼요. 들레지의 철학을 이렇게 신학화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견해로는 탈영토, 탈국가를 시도한 자가 또다시 재영토화 작업에 몰입하게 되는 걸 진정한 노마디즘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는 들레지와 가타르의 천혜고원을 한번 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마디즘. 그건 세상에 고착화된 정착민이 잠시 출장을 가거나 이사를 할 때의 이동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탈고착화라는 이름으로 이름 지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갈 때 우르에서 뽑혀져 나와서 반드시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모리아산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선으로 보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선, 그 선을 따라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수많은 점들을 거쳐가게 돼요. 사건, 상황, 현실, 이런 수많은 점들을 겪어요. 이별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부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들을 겪죠. 그러나 진짜 노마드는 여기에서 나와서 이리로 가는 그 선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점들은, 현실이라는 점들은 그들의 삶의 이 선에 종속이 되게 돼요. 그러나 가짜 노마드들 있죠.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나온 것처럼 쇼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정처가 그들의 목적지예요. 이 세상이, 현실이 목적지예요. 그런데 성도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야 한다니까 연극을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나그네요, 이렇게 용서도 하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는 나그네요 연극을 하는데 결국 그들의 선은, 그들의 이동하는 선은 이 점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의 노마드들은 이 땅의 이 정처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에 너무 가고 싶어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있냐고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그 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내가 왔다 갔다 해줄 테니까 이 정처,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 선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노마드는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까지의 그 선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정처들, 이 점들이 선에 종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안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지어져 가는 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계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 선에 집중하여 그 정처, 그 점들을 선에 종속시키며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모든 믿음을 가진 이들은 다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끌려 나온 후에 모리아산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야 했어요. 선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선을 따라 흘러야 됐어요. 그게 노마드예요. 그 하나님의 노마드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와이프를 두 번이나 팔아먹기도 하고 조카와 땅싸움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에게도 현실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도구요 방법으로 잠시 쓰이다가 사라진 것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의 자리인 모리아산에 섰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평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현실에 나타난 점들, 작은 현실들은 사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위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했다 뺏었다, 허락했다 뺏었다 하는 점들이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점철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들로 연결되는 게 점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선에 집중하여 점을 무시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노마드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표본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정말 형편없는 우상 장사였잖아요. 그것도 갈대아에서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가 다 우상을 섬겼는데 그 전체에게 우상을 팔아먹던 자였단 말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가장 훌륭한 모리아산의 용사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노마드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 차례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에게 아빠는 너를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빠의 믿음 안에는 기대와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조가 요즘 PGA 나가려고 열심히 골프를 치고 있는데 우리 조 아빠인 고집사님이 아빠는 네가 PGA에서 우승할 걸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빠의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빠의 소원과 기대와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소원과 기대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을 땐 어떨까요? 아빠의 그 믿음이 곧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게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모리아산에 설 때까지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간혹 격발시켰다가 거두어갔다가 격발시켰다가 거두어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떨 땐 있었다가 어떨 땐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과 아버지의 언약과 아버지의 기대가 소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는 아는 게 영생이며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분의 아들을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암,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를 반드시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지식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객관적 지식이. 자 그렇게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러한 이유에서 언약이라고도 하고 작정이라고도 하고 계획이라고도 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간섭을 섭리라고 하고 그 섭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을 때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언약이 떨어지자 그가 정들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발을 떼요.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시작입니다.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꼭 삽을 들고 가야 하는 광야로 뽑혀 나오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자마자 화장실 갈 때마다 파야 돼요. 덮어야 돼.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애굽에서 끌고 나와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맞아요.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탈영토화, 탈국가화의 과정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고착화되고 정형화되고 코드화된 곳에서 탈출을 시도해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한쪽은 자기 자신의 왕됨을 위해서 왕처럼 됐으니까 선악과 따먹고 자기 자신의 왕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 나은 번영과 발전된 자아를 추구하며 평화와 번영과 성공과 안정의 노마디즘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나가 세상의 나그네와 이방인이 되는 진짜 노마드가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노마드예요. 전자는 그렇게 끊임없는 스스로의 자아 챙기기 작업을 거치면서 또다시 자아라는 세상에 고착화된 그 틀 속으로 회귀를 하게 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이 돌아가고자 하는 자아라는 그 옛사람으로 향하는 길을 하나님에 의해 차단당함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난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줬던 그 옛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누렸던 그런 것들로는 행복과 만족이 오질 않아 돌아갈 곳이 없어졌어요. 부추와 마늘로는 나에게 행복이 오질 않아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노마드예요. 나그네요. 이방인인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마디즘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결국에는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절대 순종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완전한 죽음, 그것이 100세에 낳은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노마드는 절대 이 세상의 가치와 행복과 쾌락을 소유하고 쌓는 자리로 못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텐트 걷어라 하고 밀어버린단 말입니다. 탈고착화, 탈영토화, 그 자리에서 재영토화로 못 돌아간다니까요. 아니요, 텐트 그냥 치고 여기서 오래 살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게요. 안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주도된 거죠. 그렇죠? 우리 창세기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와 미성숙과 어리석음을 폭로당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갔어요.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아빠가 믿는다. 뭘 믿었어요?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거 아빠가 믿는다 라고 하고 끌어낸 거거든요. 그 믿음이 성취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행위. 그걸 그러한 하나님의 측에서의 열심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모리아산에서의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일 나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한 청년이 있어요. 이삭이 메고 간 나무는 이삭을 불태울 나무였습니다.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는 요구를, 그런 거부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어요.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아버지의 오라를 그냥 받아낸 게 이삭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심장을 향해서 독을 내뿜고 있는 아버지의 칼을 순종의 눈길로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살아난 거죠. 그렇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안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아브라함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자, 죽어야 할 그자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다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고로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그렇게 완전히 자기의 심장에 완전히 칼을 꽂는 그 행위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결국 누구에게 접붙여져서 누구의 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삭이 누굴 상징하는 거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서 죽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접붙임을 받아, 교회의 대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접붙임을 받아 이삭의 행함, 예수의 행함, 하나님의 행함에 의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거기에서의 그 행함은 누구의 행함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나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았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다면서요. 약속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진다면서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그 사랑하는 내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전혀 설득력이 없지만 그 사랑하는 내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기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나는 기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뭘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거구나.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건, 약속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건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이삭이 죽으면 내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얘가 죽으면 분명히 그 언약이 실패가 될 텐데, 이제 내가 또다시 내 마누라 두 번 팔아 먹었을 때처럼 또다시 내 지혜로 하나님 얘 죽이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죽여야 됐다. 이게 아브라함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행함은 뭐예요? 내 행함을 죽이는 행함이었단 말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 행함을 죽이는 행함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이. 하나님의 행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요. 모리아산에서 나의 행함을 의지하는, 나에게 주는 점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끌고 가는 그 자기 부인의 행함을 격발시켜내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이전에 아브라함의 행함이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믿음,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죠? 그게 성도의 믿음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어요? 이게 귀신의 믿음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다소 하이퍼 칼비니스트적 주장을 하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은혜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알아먹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라는 개혁주의가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세상을 개혁하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우며 오지 있는 사람 성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자, 잘 되자,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자, 이게 뭐예요? 모리아산 이전의 아브라함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게 귀신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심장에 칼을 꽂으면서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나는 몰라요. 이제 내 지혜로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건데 내 지혜로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완성시키실 거예요. 라는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걸 알아듣고 아멘하는 분들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걸 못 알아먹어요. 목사들도 이걸 못 알아먹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깨끗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래서 천국 가자, 그래서 복받자. 이것만 배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제가 정독을 하고 오라고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읽어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읽어보셨죠? 산상수훈과 야고보서는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꽝이다. 뭐예요 이거? 우리 배웠죠? 지지난주에.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비판하지 마라. 혀 조심해라. 가난한 자 도와라. 온유, 화평, 절제 다 어디 나온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산상수훈 배웠지만 그 산상수훈 전체가 누구의 행함이었습니까? 황금률.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먼저 대접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이라는 대접을 반드시 받아낼 거야가 황금률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해놓고 쭉 산상수훈의 내용을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는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쭉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라 오신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걸 너희들에게 내가 대접한 것으로, 대접으로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니들이 그걸 공짜로 받아들이는 그 나를 인정해주는 그 대접, 믿음의 대접을 받아내겠다. 이게 황금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그 수많은 행함의 이야기가 누구의 행함이에요? 예수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영생, 아브라함의 구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그 행함은 누구 행함이다? 예수님의 행함, 하나님의 행함이에요. 그 행함이 없으면, 내 행함을 거기다 보태면 가짜예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행함이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든 아브라함 바로 밑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믿음이 그의 삶에 가입을 하자 그가 속해 있던 나라, 수세식 화장실 쓰던 그 나라, 거기에서 뽑혀져 나와요. 그 나라에서 뽑혀져 나와서 결국 다시 세상 나라로 재영토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귀속된단 말입니다. 편입이 된단 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라합이 가나안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어떤 민족이 우리나라를 향해 진군에 들어오는데 그들을 이끄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유일하게 그 세상 나라 가나안 땅에서 창녀, 기생, 그 라합, 이방 여자 라합이, 이방인 라합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러 오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나는 이제 이 나라에 속하면 죽는 거구나. 여기는 아니구나를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있는 다섯 여자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왜 그 여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라합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해 드릴게요. 거기에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라합이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땅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 그 가나안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는 어딥니까? 애굽이에요. 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이, 애굽이 몰살이 된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그렇죠? 어린 양 이삭에 의해 이삭에게 접붙임을 당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둘 다 저주를 받죠. 왜? 덮어줌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포도주 먹고 뻘거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를 그냥 덮어준 샘은 구원을 받지만, 축복을 받지만 선악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 벗었네? 이건 저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덮는 거예요. 그가 그의 행위에 상관없이 덮는 거예요. 아니, 시체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는데 술 처먹고 뻘개벗고 누워있는 게 뭘 잘하는 거예요? 행위에 관계없이 덮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이해한 샘이 축복받는 거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선악 판단의 기준에 의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이거 잘한 거야, 그거 잘해야 구원받는 거야, 요 사람들이 저주예요. 근데 함과 가나안이 둘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애굽 땅 그런 사고방식으로 율법주의, 유대주의 사고방식, 번영의 신학, 성공의 신학, 성공주의, 번영주의,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사는 요 함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건져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 인생을 거쳐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모리아산에서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자살이에요. 옛사람의 자살. 그리고 가나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 가나안과 함,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이 끼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에 의해 갈대우리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죽어. 옛사람이 죽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의 정신, 그게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이 어떻게 열려야 돼요? 애굽은 어린 양에 의해서 열렸고 가나안 역시 어린 양에 의해서 열려야 돼요. 그 어린 양으로 선 게 라합인 거예요. 창녀예요. 죽어야 돼요.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어요. 자기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에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당신의 나라로 편입시켜주세요. 이 세상에서 건져주세요. 노마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노마디즘이에요. 그게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의 상징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오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는 죽이세요. 그리고는 그 라합에 의해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고만 치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왜? 라합이 신고하면 다 죽어요. 라합의 손에 12지파, 교회의 운명을 접붙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두 증인인 아브라함과 라합은 하나님의 행함을 설명해주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니, 마누라 두 번씩 팔아먹고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이에요? 자기 나라를 거짓말해서 팔아먹는 게 착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들이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함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한 그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착한 일이에요? 어떤 행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행함에 의한 이 세상에서의 자기 부인이라는 행함.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그게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보세요.
한숨을 쉬세요. 인제 본론이야? 아니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개괄적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율법사가 저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물어봤어요. 영생,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원은 우리 쪽에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죠.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그렇게 해. 저 다 했는데요. 앞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만 얘기해 주세요. 완전하게 사랑해 버릴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율법사를 누구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난 율법을 지켰거든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율법 다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누군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는 누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깨닫고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이방인, 그 예수에 의해, 이 세상의 이방인인 예수에 의해 사랑을 받아야 영생 받는 거야, 바보야. 이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죠.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그들은 24개조로 나누어서 일주일씩 1년에 두 번 딱 성전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놀았어요. 할만하죠? 근데 1년에 딱 두 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건데 그들이 부정한 걸 만져서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강도 맞는 자가 거반 죽어 있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뻘거벗겨져서 죽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인과 제사장은 만지면 안 돼요. 왜? 율법에 의해 그들은 만지면 안 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의 주인이라고 자처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느라 진짜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죽어 있는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 그게 세상의 노마디즘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형식만 바꾼 거예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해서 아빠 싫어요로 바꾼 거예요. 그냥. 내용은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러한 레위인과 제사장들 거기에 사마리아인을 개입을 시키세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개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피가 섞였다고. 근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 사마리아인이 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와 완전히 다른 이방인인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 이 강도 만난 자, 이 율법사, 이 유대주의, 이 세상 인간들이 뭘 강도 맞았을까요? 뭘 뺏겼을까요, 강도에게? 마귀에게 세상은 뭘 뺏깁니까? 돈, 건강, 명예? 그건 마귀가 줍니다. 오히려. 나에게 절만해. 내가 세상 부귀 영화 다 줄게. 줍니다. 마귀가 뭘 뺏어가요? 하나님을 뺏어갑니다. 아버지를 뺏어가요. 근데 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오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두들겨 맞았어도 기어갈 힘만 있으면 사마리아인이 와서 기름 발라주면서 내가 고쳐줄게 그랬을 때 도움 받았을 것 같으세요? 안 받습니다. 이 개가 어딜 와서 내 몸을 만져?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었어요? 거반 죽었어요. 움직일 힘이 없어. 굴리면 굴러야 돼. 내가 강도 만난 자, 하나님을 빼앗긴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죽은 자이니까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 하나님을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강도 만난 자, 난 죽은 자, 개, 돼지, 지렁이 같은 야구바, 지렁이, 죽을 흙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내 행위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사람. 아니 하나님에 의해 옛사람의 심장에 공격을 받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우리가 펄떡펄떡 뛰어서 살아있습니까? 굉장히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죠. 특히 우리 서문화교회는 잘 배웠다고 잘한대 자기들이. 진짜 잘해요?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뭘 잘해요? 그러니까 연극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잘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서 좋은 평가를 얻고 싶은 거지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싫어 요래니까요. 내가 진짜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라는 걸 알고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갖고 와서 나에게 져라, 용서해라, 참어라, 네 행위 하나님 앞에 공로로 가져갈 생각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노마드, 진짜 노마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라합이었잖아요.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 구원 받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반 죽는 삶인 거예요. 반이에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 하나님이 거반 죽여가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아야 돼요. 뻘게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거반 죽어 누워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이 부인될 때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삶이 문득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진짜 선한 삶이에요. 진짜 착한 삶이에요. 나에게 인식이 되는 착한 삶은 내 거 아닙니다. 마귀 거예요. 나에게 점수가 되는, 내 스스로에게 카운트가 되는 착한 일, 선한 일, 그게 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죽어가야 돼요. 계속 그 앞에서 죽어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은 모리아산에 설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에 칼을 꽂을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 겉사람이 날마다 죽으면 내 속사람 예수는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아니 나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에게 점수 받을 존재가 못 되는군요. 라고 폭로될 때 내 안에는 예수가 조금씩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들 하셨어요? 달걀 까먹으면서. 뭘 축하하신 것입니까? 이날은 여러분이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심장에 칼을 꽂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완성의 모형이 부활절이에요. 완전히 여러분의 심장에 칼이 박혀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 날마다의 부활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진행시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반 죽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무슨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정화하고 개혁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볼 때 그게 착한 일입니까 진짜? 마귀들에게 빵 날아주는 게 착한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빵 날아주는 거? 빵을 하나님이 뺏어가서 진짜 우리는 하늘의 떡으로만 사는 거구나를 가르쳐주기에 뺏어갔는데 지들이 가서 나눠주고 있으면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짜 착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납작엎드려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가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이 날에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죽음을 공부하셔야 되고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은 인간 하나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똑같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 지켜. 다 지켰는데요? 진짜 다 지켰어? 네, 다 지켰어요.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 만모나스거든요. 그 소유가 만몬, 신의 이름이에요. 세상신,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신. 그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이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때 율법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인간이? 그건 좀 곤란한데요?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라고 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그거 팔아서 네 소유, 만모나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건 뭐예요? 십계명의 일계명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지금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돈 팔아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율법을 이야기하셨더니 그건 곤란한데요. 첫째 계명도 안 지켰다는 것이죠. 그게 아빠 미워요예요. 율법 다 지켰는데 결국 하나도 안 지킨 거죠. 예수님이 그 청년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 성경을 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전부 이단이에요. 성경을 다 거꾸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 봐요. 심지어 개혁주의도 성경을 거꾸로 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죽으셔야 돼요. 진정한 노마드가 되셔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죽어요. 내 나라 또 챙겨요. 그래서 애들까지도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노래하고 다니는 거죠. 내 앞을 가로막으면 노인 내고 뭐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비켜! 그 노래 부를 정도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인 내가 지나가면 서야지 지가. 비켜가든가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가 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가짜 노마드들. 귀여운 척 예쁜 척 순진한 척 하는데 노인 내 안 비켜? 죽일 거야. 나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과 정반대로 행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노마드. 하나님의 노마드인 성도의 올바른 노마디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